제19장 예수의 이름과 권위와의 관계. 이후에 주께서 달리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 각 처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권위는 능력을 능가함. 오늘 우리는 예수의 이름과 권위와의 관계를 말하고자 합니다. 예수의 이름이 포함한 것이 너무나 큰데 비하여 우리의 인식은 얼마나 부족한지. 누가복음 24장 47절에서는 사람이 그분의 이름으로 회개와 죄사함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는데 이 의미는 죄사함이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는다는 뜻입니다. 제자들이 사람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귀신을 내쫓고 사람으로 일어나 걷게 하며 침례를 주는 것과 믿는 이들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과 기도와 하나님이 성령을 주심과 같은 이 모든 것은 다 이 이름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들의 중점이 성경이 예수의 이 이름으로서 권위를 대체한 것임을 보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0장은 70명의 제자들이 가서 전도하는 것을 언급합니다. 17절에서 그들은 돌아와 주님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라고 보고했습니다. 주님은 19절에서 그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7절의 이름은 바로 19절의 권위입니다. 주님의 이름은 바로 그분의 권위입니다. 주님의 이름은 바로 그분의 권위이고 뱀은 사단이며 정갈은 사단의 능력입니다. 권위와 능력은 다릅니다. 이것은 한 가지 큰 일입니다. 20년 전 나는 권위가 능력과 다름을 보았습니다. 나는 상해 있을 때 신약에서 말하는 능력은 바로 폭발력이며 이것은 일반적인 능력이 아니라 상당히 큰 능력이라는 것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권위는 능력을 다스릴 수 있고 가장 강한 능력이며 가장 엄청난 능력보다도 뛰어납니다. 권위는 능력보다 더욱 힘이 있습니다. 권위는 폭발력까지도 초월합니다. 주님은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권위가 사단의 능력보다 승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온 세상에서 권위는 언제나 능력을 이깁니다. 예를 들어 70세가 된 한 노인이 걷지도 못하고 기침을 하며 등이 굽어 지팡이를 의지해야 한다 합시다. 그의 아들은 30세로 몸이 아주 강건하지만 부친이 말을 할 때 아들은 부친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능력으로 말하자면 아들이 부친보다 낫지만 아들은 부친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아들이 부친의 말을 듣는 것은 부친의 권위로 인한 것이지 그의 능력으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 가지 예를 들자면 학교에서 선생님은 한 반의 학생을 가르칩니다. 한 반에는 몇십 명의 학생이 있는데 많을 경우에는 백여 명이 넘습니다.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한 선생님의 말을 듣습니다. 능력으로 말한다면 몇십여 명의 학생이 연합한다면 그 능력이 한 선생님보다 크지만 학생들은 선생님의 말을 듣습니다.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숙제를 하라고 하면 학생들은 숙제를 하고 선생님이 시험을 치겠다고 하면 학생들은 시험 준비를 합니다. 학생들이 선생님의 말을 듣는 것은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권위에 있는 것입니다. 만일 능력으로 말하자면 설령 선생님의 몸이 장대하다 하더라도 몇십 명이 강단 위에 앉아 있어야 백여 명의 학생을 당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권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권위가 있으므로 학생들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권위가 능력보다 승한 것입니다. 온 우주 가운데서 하나님이 중시하시는 것은 권위입니다. 사단이 사람을 제압하는 수단은 능력입니다. 그는 능력으로 사람을 두렵게 하지만 그에게는 권위가 없습니다. 나는 여기서 하나의 예를 들고자 합니다. 20년 전 나는 상해 집회에서 하나의 예를 든 적이 있습니다. 상해에 아주 번화한 사거리가 있는데 자동차들이 너무 많아서 많을 때는 100대 정도의 자동차가 왕래하며 다 이 사거리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오직 한 명의 경찰관만이 거기서 지휘를 합니다. 그 한 사람이 100대의 차량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능력으로 말하자면 한 대의 차가 100마력을 가지고 있다면 100대는 말할 필요도 없이 자동차 한 대만으로도 이 경찰관을 시체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경찰관이 한번 손을 들어 지휘하기만 하면 모든 차들이 다 멈춰섭니다. 그의 지휘봉은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으며 사람을 때릴 수도 없고 개도 때릴 수도 없고 밀가루 반죽을 밀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100대의 차량을 지휘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권위가 능력보다 승하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한번 권위를 사용했을 때 사단은 번개와 같이 하늘로부터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세상에서 여전히 능력이 있지만 권위는 없습니다. 그는 그를 따르는 모든 사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능력을 사용할 따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단을 제압하도록 우리를 권위로 세우십니다. 당신을 주관하려는 사단의 능력이 얼마나 크든지 권위는 당신의 수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권위가 있으면 무엇이든지 다 복종합니다. 이 우주는 권위로 말미암아 다스려지고 하나님은 권위를 다스리는 원칙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일단 권위를 만지게 되면 위축됩니다. 강도의 손에 총이 있지만 일단 경찰을 보면 마음이 오싹해집니다. 경찰이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강도가 도망가는데 이것은 권위의 문제입니다. 한 명의 장군이 사병들에게 달리라고 명령을 하면 그들은 즉시 달리며 그들에게 멈추라고 명령을 하면 그들은 즉시 멈춥니다. 왜 군대 장관이 많은 병사들을 지휘할 수 있습니까? 왜 병사들은 그들의 수중에 이렇게 많은 무기가 있는데 한 사람의 말을 듣습니까? 이것이 권위의 능력입니다. 권위를 아는 사람은 복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결코 능력으로 권위를 대항할 수 없습니다. 능력은 권위에 정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도 우리가 대표권인 이상 비록 사단에게 능력이 있을지라도 승리는 반드시 우리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권위가 능력을 정복하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대표권위임. 우리는 또한 우리의 모든 권위가 예수의 이름과 하나이고 권위는 예수의 이름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70명의 제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을 때 귀신은 그들의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제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한 번도 그다지 많지 않은 시골 사람이었겠지만 그들이 이 이름을 사용하여 귀신들을 쫓아낼 때 아주 역사가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 이유는 그분이 권위를 제자들에게 주셨기 때문이라고 해석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만을 언급해도 마귀는 두려워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권위가 이 이름 안에 있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은 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아래 꿇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지극히 높은 권위를 그분에게 주셨고 이 지극히 높은 이름 예수가 하나님의 지극히 높은 권위를 대표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무궁한 순복, 철저한 순복, 완전한 순복, 이유 없는 순복, 계산할 수 없는 순복으로 말미암아 위로 오르셨습니다. 사람이 볼 때 그분은 끝까지 자기를 낮추셨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무릇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은 극도로 순복하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복하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순복의 대표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순복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권위를 얻으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아버지여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잔은 십자가에 못 박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잔을 보자마자 마신 것이 아니라 잔이 바로 하나님의 뜻임을 밝히 알았을 때 마시셨습니다. 주님은 할 만하시거든 하나님의 뜻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라고 하지 않으시고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잔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잔이 하나님의 뜻인지의 여부를 물으신 것입니다. 주님이 오신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고난의 대표일 뿐 아니라 더욱 하나님의 뜻을 순복하는 대표입니다. 고난 그 자체가 가장 좋은 것은 아닙니다. 고난이 하나님의 뜻일 때 비로소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바로 순복의 최고의 표시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순복을 표현하신 후에 하나님은 그분을 지극히 높여 보좌 위에 앉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순복의 대표이셨고 보좌 위에서는 권위의 대표이셨습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후 주님은 제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주노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지금 보좌 위에 계십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최고로 낮추심의 대표이셨고 보좌 위에서 최고의 초월하심의 대표이셨습니다. 그분은 보좌 위에서 모든 권위를 얻으셨고 이 모든 권위를 그분의 이름 안에 두셨습니다. 주님은 어떻게 이 이름을 얻으셨습니까? 그것은 그분이 절대적으로 순복하심으로 얻은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주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 권위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었고 하나님은 권위의 대표이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셔서 높이 올리셨을 때 하나님은 모든 권위를 다 그분에게 주셨습니다. 한 면은 철저한 순복이요 한 면은 최고의 권위입니다. 주님이 높이 들리우실 때 하나님은 예수라는 이 이름을 그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또한 이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사역의 모든 것을 다 이 이름으로 합니다.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집회를 하며 사람을 가르치고 사람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이름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사역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순복하지 않으면 당신은 하나님의 권위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다만 추상적으로 권위를 인식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더욱 그리스도 안에 실제적으로 권위를 인식해야 합니다. 주님이 순복에 이어서 완전하지 않았다면 하늘 위로 오르시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도에까지 모험을 하셨는데 이는 그분이 하나님이 되는 길을 포기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마치 하나님의 도움을 마다하고 사람이 되신 것 같습니다. 그분은 사람의 위치에서 순복하셔야만 승천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는 주이시고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의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아래 꿇게 하셨습니다. 오늘 당신은 이 이름을 전하기 위해 보내심을 받은 것이며 또한 이 이름에 분깃이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라고 말하는 것과 주님의 이름 안으로 라고도 말하는 것은 어떠한 차이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 위 형제의 아내는 위 형제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데 그것은 그녀가 위 형제의 이름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위 형제의 이름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남편의 모든 것에 분깃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려면 반드시 먼저 주님의 이름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침례를 받아 주님의 이름 안으로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이름으로 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이름이 있다면 그 다음은 간단해지고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으며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됩니다. 우리는 왜 그리스도인이라 불립니까?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 안으로 들어가며 모든 것에서 그와 같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은 우리는 여성이라는 점입니다. 이것은 솔로몬과 술라미가 히브리어로 동일한 이름이지만 단지 하나는 남성이고 하나는 여성인 것과 같습니다. 이제 문제는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지 주님의 이름 안에서 행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문제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이름이 어떻게 왔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분은 극도로 순복하셨으며 조금도 배반이 없었고 조금의 의견도 없었으며 태도와 말에 있어서 조금의 불순종도 없이 하나님의 권위를 끝까지 유지하셨습니다. 이러한 순복으로 인하여 그분은 이 이름을 얻으셨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이 문제의 엄중함을 깨달았는지 의문입니다. 주님이 70명의 제자들을 보내어 귀신을 쫓아내게 하셨을 때 그분은 그들에게 너희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분이 자기의 이름을 제자들에게 주어 사용케 하신다는 뜻입니다. 주님은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희는 나의 이름으로 귀신에게 나오라고 말하라. 주님은 요한복음 14장과 16장에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에서는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라고 말하는데 주님은 사람이 그분의 이름으로 사람들의 죄를 사하고 귀신을 내쫓으며 아버지께 구하길 원하십니다. 주님은 그분의 이름을 우리에게 의탁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이름을 사용하게 하셨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서명을 하기보다는 도장을 사용하는데 도장을 찍어야만 모든 것이 효력이 있습니다. 도장을 찍을 때 돈을 지불하고 사고 파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일 정부가 당신에게 하나의 인감을 보관하는 임무를 맡겼다면 이것은 큰일입니다. 만일 당신이 도장을 찍어서 문제가 발생했다면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주님이 그분의 이름으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마치 그분의 도장을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도장을 찍으면 그분 역시 책임을 지십니다. 그분의 이름이 이미 우리 손에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말하면 그분이 그렇게 행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는가? 우리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면 그분도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형제자매들이여, 당신은 우리의 위치를 보았습니까? 만일 당신이 보지 못했다면 당신은 사역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마치 내가 담대하게 사람들에게 대답하면 나도 그와 같이 대답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비로소 주님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권위를 당신의 손안에 두셨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만일 당신이 배반하거나 불순종하고서 이 이름을 사용한다면 모든 것이 어지러질 것입니다. 주님은 당신이 사람들에게 말한 것을 그대로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의 책임이 무엇인지를 보지 못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며 허감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송도를 받는 일에서 기쁘면 받아들이고 기쁘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당신이 주님의 이름으로 한다면 임의로 할 수 없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우리에게 위임할수록 우리는 더욱 감히 임의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나는 이 이름을 사용할 자격이 없고 나는 틀릴까봐 두렵습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임이 클수록 나로 더욱 순복하게 합니다. 이것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책임은 실로 너무나 큽니다. 오직 방종하고 어리석은 사람만이 위임을 받고서 임의로 행할 것입니다. 실로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사용하기에 합당치 않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깨뜨려져야만 조금씩 순복을 배우며 주님의 이름으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복음서에서 말한 것처럼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서도 주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혹은 사도행전에서 스게와의 일곱 아들이 한 것처럼 스스로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지 않습니까? 주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행했지만 귀신들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나는 당신이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물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분의 이름을 당신에게 주실 때 당신은 감히 사용할 수 있는가를 물은 것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일을 하면서도 주님의 이름으로 일하는 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을 보지 못한 사람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주님은 담대히 이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가장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임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권위를 순복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권위를 알지 못하고 순복을 알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역하는 사람은 반드시 손에 예수의 이름을 가져올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무조건적으로 도장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어리석은 사람만이 아무렇게나 도장을 찍을 것입니다. 권위가 우리 수중에 들어온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감히 소홀히 하게 하지 않고 임의로 하지 않고 더욱 권위 아래 복종케 하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복음서 안에서 주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그분의 이름을 언급하신 것은 20번을 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부활 이후에 신약에서 그분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은 많아집니다. 요한복음에서 주님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은 장례를 말한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주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건 역시 미래의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는 거듭 그분의 이름이 언급되었는데 모두 30여 차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는 유대인의 공회에서 반대하는 것이 바로 이 이름이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은 바로 주님이 승천하신 후를 기록한 책이며 안에는 주님의 이름으로를 말하는 곳이 가장 많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주님의 이름이 있는데 마치 이 이름을 금과 은으로 삼아 주머니에 놓고 다니면서 언제라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로부터 서신서들에 계속하여 사도가 전한 모든 것이 바로 이 이름입니다. 그 이름 예수와 예수의 이름. 그 이름 예수와 예수의 이름은 다릅니다. 그 이름 예수는 주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사람들이 그분을 부른 이름이고 예수는 그분이 이 땅에 계실 때의 이름입니다. 빌립보서 2장은 주님이 부활 승천하셨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이 이름이 바로 예수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며 비록 글자는 같을지라도 느낌에 있어서는 크게 다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1장에는 예수라는 하나의 이름이 나오고 빌립보서에서는 예수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영역이 다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분의 이름은 높여져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습니다. 권위 아래 순복하며 신중히 예수의 이름을 사용함. 이제 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으며 예수의 이름은 살아있는 이름입니다. 도장의 비유는 그다지 좋지 않는데 이는 도장은 죽은 것이지만 예수 이름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죽은 도장보다 우리 손에 맡겨진 예수 이름이 더욱 편리합니다. 주님은 이제 너희는 내 이름으로 행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우리는 감히 임의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권위를 만지고 무엇이 권위에 순복하는 것이며 무엇이 주님의 권위 아래 있는 사람을 순복하는 것인지 알아야 두렵고 떨림으로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권위가 바로 예수의 이름 안에 있으며 우리 자신에게는 아무런 권위가 없다는 사실을 보아야 합니다. 오늘 주님은 이미 그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으며 우리는 그분의 이름으로 행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주님과 같아야 합니다. 주님은 순복의 과정을 거쳐서 이 이름을 얻으셨으므로 우리도 반드시 순복을 배워야만 이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결코 교회가 이미 황량해졌다고 잘못 인식하지 마십시오. 한면으로 교회는 황량해졌다고 말할 수 있으나 다른 한면으로는 결코 황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이름이 아직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빛은 사도시대보다 더욱 많은데 이는 사도시대는 단지 시작이었으며 오늘날은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은 바울의 때보다 더욱 가까워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손안에 엎드려 주님께 우리가 대충대충하거나 임의로 하지 않도록 강구해야 합니다. 오늘날 사단에게는 조금의 권위도 없습니다. 권위는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모든 능력은 다 권위를 이길 수 없습니다. 동시에 모든 권위는 다 주님의 수중에 있습니다. 주님은 마치 오늘 너희가 나가서 마음껏 일하고 마음껏 말하라. 나는 그것들 전부에 답해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육체는 반드시 제거되어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사람과 귀신과 하나님에게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러분이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모든 거역의 영을 제하기를 원하며 이러한 나날들이 사도행전의 날들에 성취된 것보다 더욱 많이 성취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다만 적극적인 말만을 알 뿐 소극적인 말이 없어야 합니다. 이러한 길이 멀리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순복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자유로이 구할 수 있고 자유로이 자백할 수 있으며 자유로이 하나님을 앙망할 수 있습니다.